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자를 인수할 것이며 그곳에서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자를 개발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는 중동 전체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일이 될 거라면서 가자지구는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에라는 이탈리아 북서부의 해안지역으로 국제적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기적으로 소유할 것이며 현장에 있는 모든 위험한 폭탄과 기타 무기들을 해체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하마스의 사미 아부주흐리 고위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런 종류의 생각은 영내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영토에서 이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 등을 저지하는 내용의 최대 압박 정책의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하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거부하며 해외에서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미국 재무장관이 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장관은 이란 또는 이란을 대리하는 테러단체의 후원을 받는 미국 내 금융 및 물류 조직망 등을 기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석유 저장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카네프스키 내 노보민스카야 마을의 석유 생산품 잔존물 저장고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날 공격은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와 아스트라한 지역 내 정유와 가스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던 데 뒤이은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드론 104기와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방공체계가 이 드론들 가운데 57기를 격추했고 42기는 우크라군의 전자전 등으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관련 상황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번 11번째 우크라 방문에서 원자력 안전에 필수적인 우크라 전력망의 중요 부분 키우스카 변전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사고는 원전에 대한 직접적 공격뿐 아니라 외부 전력 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이 시설들이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안드리 시비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 우크라 핵 안전에 대한 IAEA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영상 연설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자포리자 원전 안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크라 원전 시설과 기타 기반 시설 현장에서의 IAEA 요원들의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호주, 필리핀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필리핀 인근에서 다자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훈련에 앞서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하루 일정의 다자간 해상협력활동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지원을 위해 영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집단적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미국과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 필리핀 이즈 일대에서 초음속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이날 수도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웨레브로 소재 리즈버그스카 성인교육기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포함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군이 크루스크 전선에서 최근 일시 퇴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파병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원설과 관련해 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북한이 더욱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쟁과 무역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논의할 다양한 현안들이 한국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상당수 사상자가 발생한 북한군이 크루스크 전선에서 최근 일시 퇴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파병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명수 한국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전 세계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과 관련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약 2주 전부터 전선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선 사상자 다수 발생이 이유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군이 러우전쟁 격전지인 크루스크 전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대 임무를 조정해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파병한 약 1,000명 규모의 병력 중 30%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두 박사는 북한군의 부대 재편성 과정에서 추가 병력 파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군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교전을 시작한 지 3, 4개월이 지났고 인명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대 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3,000명만큼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 그 이상의 이제 병력을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전투력을 복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의 추가 파병을 점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쿠르스크 전투 승패에 중대한 국익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협상 압박 속에서 쿠르스크 수복 여부가 러우전쟁 전체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고 긴박한 사안이 됐다며 북한의 추가 파병이 곧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을 이겨야 러시아가 비로소 휴전 혹은 뭐 종전 협상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볼때 이번에 더욱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쿠르스크 전투 참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큰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뺄 경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좌절에 이은 또 하나의 커다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가 승전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5월 전승절까지 추가 파병 등 최대한의 군사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순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 참가해 영내 군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환경 변화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인태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안보 포럼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26개 나라 군 순회부들이 참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파병과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기술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인태 지역의 안보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로 다루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인권단체들은 4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북한군 파병 문제 등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영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살상무기 지원과 직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러시아 침략의 공범이 되는 것을 즉각 멈추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위반 사항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관입니다.
북한의 그 인권 침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내에 국한된 이슈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왔었는데 그 북한 내 그런 문제가 이제 글로벌한 이제 그 유럽까지 인권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데 방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등 북한 내 인권 침해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용석 박사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방 간부 비위 행위를 공개 질타하고 나선 게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도 사실은 정보 유통이 상당히 빠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파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파병 소식들이 북한 내부에도 상당히 유포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부에 대한 통제를 당연히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서국 확대 회의를 열고 남포시 온천군에서 벌어진 간부들의 집단 음주 접대와 자강도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의 주민 재산 침해 행위를 질타하고 엄정 처리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자 사설을 통해 칼날 기강을 강조하는 등 내부 통제의 고삐를 한층 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언설과 관련해 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북한이 더욱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 기구 나토가 4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관련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탄약과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는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파병은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이 심각하고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유로 대서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이 러시아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파병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말 병력 1만 2천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의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총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 약 1,0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파병 등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림무성 외무성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ssertion of those member states i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러시아의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에 맞춰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관련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국들은 반러시아 주문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신임 의장국인 핀란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신임 의장국 핀란드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유럽 및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사안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부 산하 OSCE 의장국 특별팀의 헨리카 아티아인은 선임 언론 담당과는 4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OSCE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상설이사회와 합동회의에서 참여국들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OSCE 의장국인 핀란드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OSCE는 지속적으로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티아이는 선임 담당과는 또 유럽 대서양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티아이는 선임 담당과는 일본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OSCE의 아시아 협력 파트너라며 OSCE 회원국 및 협력국들이 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1975년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 출범한 범유럽안보기구로 군비통제, 분쟁예방,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통해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OSCE는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북한의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OSCE는 매년 1월 회원국들의 합의로 의장국을 선출하며 지난해에는 몰타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OSCE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핀란드의 신임 의장국 취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OSCE 신임 의장국인 핀란드와 전임 의장국 몰타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의 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의 무기 이전 및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용은 전쟁의 국제적 확대를 의미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국가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쟁과 무역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논의할 다양한 현안들이 한국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 때 중국과 관련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4일 VOA에 중국에 관해서는 국가안보, 경제안보,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강압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도 미일 간 더 폭넓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 미일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파행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방미를 통해 공고한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중 경쟁 문제는 분명 두 정상이 논의할 주요 현안 중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이 아직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매파들을 요직에 인선했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기에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at will be discussed for sure.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direction of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법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길 원할 것이라며 일본이 중국과 양자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 미국과 조율하고 조정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오키 나오코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4일 VOA에 안보와 외교정책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강력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양국이 공유하는 정책과 우려사항에 대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주로 확장 억제 관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확장 억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한국과 먼저 상의하고 일본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미국과 먼저 관련 논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에 한일 모두 방위비 분담금에 관대하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가 자국의 방위와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이유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의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그의 후임자도 때가 되면 미국 대통령에게 똑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직접적인 표적이라며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얻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들의 국방, 강력한 미국의 억제력 제공, 북한의 비핵화, 아시아 동맹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북한과의 거래를 피할 필요성, 북한을 사실상 영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필요성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4일 VOA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 AI 투자 등 일본의 기여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이시바 총리는 무엇보다 일본이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이번 회담에서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 미국의 AI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런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seen under this new second Trump administration, he lauding the fact that the CEO of SoftBank
특히 반도체야말로 AI의 심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과 관련해 집중할 부분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반도체와 첨단 기술 협력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AI 분야에서 격차를 줄인 것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와 국방 분야 선 구매를 발표해 관세를 피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구매하고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에 LNG 가스관 건설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북한이 불법으로 취득한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며 기존 제재 선박을 신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한 해 공해상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60척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이들 160척에 국제 해사 기구 IMO 구유 번호와 이름, 선적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VOA가 이들 선박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척이 사실상 제재 위반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선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운항이 확인된 81척은 유엔이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한 2016년 12월 이후에 북한 선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해 자국에 등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운항된 81척 중 21척은 2017년에 북한 선박이 됐고 이어 매년 3척에서 6척의 선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어 2022년에 등록된 선박이 15척, 2023년은 26척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23년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OE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회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중고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운항 기록을 남긴 선박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대부분 이전 선적이 중국이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사이엔 한국 선박 여러 척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투입한 선박 두 척 중 한 척이 사실상 신규 선박이란 건 그만큼 북한이 기존 노후 선박을 비교적 신식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노후 선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착된 81척은 대부분 건조 연도가 2000년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사용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선박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신식 선박인 것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집중적으로 구매 중인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신규 선박 투입을 통해 기존 제재 대상 선박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0여 척의 북한 선박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선박이 해외로의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운항이 확인된 선박 160척 중 제재 선박은 10척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을 끝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약 7년 동안 새로운 선박 제재를 내놓지 않는 사이 북한은 기존 제재 선박 대신 새로운 선박을 해외 운항에 투입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금수품을 건네받은 북한 선박 등 20여 척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20여 척은 대부분 북한이 2017년 이후 새롭게 취득한 선박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들 선박에 제재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bilateral sanctions that can restrict trade and make sure that these vessels do not ply.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다시 임하는 날까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이 중국, 러시아 외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강제 북송 탈북민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EU가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안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명시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선교사를 석방한 적이 있으며 2018년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에 관한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후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올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인권 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인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석방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re's some benefit of naming the individuals because it pinpoints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이번 서한 발송에 동참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해왔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살상 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exporting instability and violence to Ukraine by supporting Russia.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불안정과 폭력을 이용하는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턱이 아니라 바로 유럽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크링너 선임연구원님, 미중 경쟁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추진될까요?
I think China will be the preeminent foreign policy objective or focus of the Trump.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주요 목표나 초점이 될 겁니다. 초기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같은 분쟁 지역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우선순위는 중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건 단지 정도의 문제이거나 중국을 어떤 사안에서 가장 강하게 압박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정당을 초월한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초점을 국내 문제나 이민정책에서 외교정책으로 옮기게 되면 중국이 큰 현안으로 떠오를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미 중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의 약탈적인 사업 관행에 맞서 관세 위협이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이나 군사기지 인근 중국의 토지 매입과 같은 국내 문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할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한 동맹이 재정립될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계와 유사할까요?
Well, I think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ces from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is is
분명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4년이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더 넓은 아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했듯이 미중 경쟁은 역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죠.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이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역내에서 자신의 더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자산으로 여길 겁니다.
사일러 분석가님, 한국 일각에선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서로 오해하지 않고 한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과 그런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나 반감을 살 위험은 없을까요?
You know, absolutely not. You know, one of the misnomers of regarding U.S. policy toward the region, whether it's Democratic or Republican.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국의 이 지역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통념 중 하나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문제를 제로섬 게임처럼 바라본다는 생각인데요. 즉 한국이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한 관계가 악화된다는 인식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지역 파트너로서 한국이 중국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듣게 되죠. 중국의 안보, 군사적 공격성,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이죠. 즉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미국만 중국과 대화하고 한국은 중국과 대화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외교 역학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만약 한국이 국방 문제는 미국과 협력하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Well, you know, more than pressure, it's urging Seoul to look at the reality of Beijing and its behaviors.
압박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의 실체와 행동을 직시하길 촉구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역 파트너이자 제조업과 무역 상품의 다양한 원자재 공급처로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의존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의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드 사태가 그 좋은 예인데요. 사드 사태는 미국이 자국 방어용 핵심 무기 체계를 한국에 강요해서 생긴 잘못이 아닙니다. 또 한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이를 배치해서 생긴 잘못도 아니고요. 중국의 행동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이 같은 경제적 강압을 차단함으로써 큰 이익을 볼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벤스 부통령은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둔 병력 활용을 아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견해가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로 이어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주한미군은 역할 조정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강화해야 할 대상일까요?
Well, I think when every administration comes in, they do a Indo-Pacific strategy review, they do a global posture review.
모든 행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검토하고 해외 미군 주둔지에 대한 글로벌 태세 검토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행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정책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내각 지명자들의 말 몇 마디를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해석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미국의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제 아들도 해병대에 있지만 말이죠. 그들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기를 원합니다. 주한미군은 28,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타이완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지만 미국 공약의 상징이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이나 타이완 유사시 추가 배치 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한 미군이든 영내 다른 미군이든 미국은 한국과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이 점증하는 중국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역량,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식이 두 번째 임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Yeah, that's so hard to assess because,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an alternative history, a what if. And while such, you know, discussions
그건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가치를 둘까요?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 미한동맹의 가치를 언급한다는 사실을 긍정적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기존의 가정들의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괜찮습니다. 만약 미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량과 전력구조, 배치 등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예상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을 일시 혹은 영구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있었던 일인데요.
Right, there's a very real possibility. When we think back to 2018, when President Trump unilaterally canceled military exercises and the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요. 그건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4월 더 이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건 유엔의 11개 결의안에 따라 어차피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협상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훈련 비용이나 예상 비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죠. 그는 연합훈련들을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축소했고요. 국방장관, 국방부,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8월 북한은 어느 후보가 미 대선에서 당선되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적대 정책을 표방했고 북한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북한은 차기 대통령이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취소하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일방적으로 훈련과 순환 배치를 취소했었죠. 그는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안보를 추구하는 미국, 특히 미국인의 안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일부라도 용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선택지라고 보세요?
Well, I think again, I'm going to have to fall back to we don't know. Certainly, Mr. Trump's and Mr. Hegseth's comments.
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북한 핵에 대한 발언은 미국이 이미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죠.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한 건 안심할 만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까요?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정책은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이었고 모든 것을 18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고 북한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오해였죠.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인사들의 발언은 그것이 일종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양측이 아주 작은 걸음을 내딛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취해야 할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명시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비록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So, you know, this goes to a misperception that somehow there's a binary choice between denuclearization.
이는 비핵화와 억제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점진적 패키지를 제시해 왔는데요. 북한이 일정 기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수용하거나 인정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협을 줄이고 핵 개발 진전을 늦추며 점진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합의나 군비 통제 합의를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고착화시키는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와 억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국가정보국장 후보 등은 위협 감소에 집중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일러 전 분석가님, 지난 30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우려가 단순히 억제와 비핵화라는 이분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30년간 비핵화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이 시간만 벌고 미국을 속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게 우려가 아닐까요?
Right. And what was the option? What was the alternative? Because once again, you know, from October 2002.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2002년 10월 짐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처음 북한과 마주앉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을 때부터 하노이 회담 그리고 오늘까지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작은 원자로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부인해왔습니다. 북한이 이에 관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몇몇 검증 문제나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핵 프로그램이고 위협입니다. 이 작은 조각만을 해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한 일을 반복했어요. 5메가와트 원자로를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가져가서 해체하길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손을 떼고 싶어 했고 우리는 원자로 해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핵 프로그램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제한 조치를 필연적으로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매번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 조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났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 12.3 비상기용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네, 먼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밤 10시 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거는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얘기죠?
당시 홍장원 전 차장도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듣지 못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받아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까 14명 또는 16명 정도 됐나라고 기억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명단이 나왔나요?
체포 명단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정원 전 차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장원 전 차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화 통화에 대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업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권고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밤에 국정원 간부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탄핵 심판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출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이날 탄핵 심판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여인영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 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다음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리게 되나요?
다음 탄핵 심판은 6일 열리는데요. 헌법재판소는 6차 변론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AI 산업 거물들이 서울을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AI 바람이 거센데요.
그렇죠.
전 세계 인공지능 사업 산업을 이끌고 있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4일 서울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회동은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타게이트라고 하면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인공지능 투자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AI 사업을 위해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합작법인 스타게이트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텍사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서울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으니까요. 아마 스타게이트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날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손정희 회장은 기자들에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우리의 스타게이트 업데이트와 모바일 전략, AI 전략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과 더 논의할 것이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군요. 스타게이트에 삼성이 참여하면 삼성도 AI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AI 시장은 반도체 설계를 맡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타이완의 TSMC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AI 시대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데다 오픈 AI가 개발 중인 맞춤형 칩을 생산할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에 참여할 경우 적잖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